출애굽기 175번 메시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다룸. 지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율법을 깨뜨림과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강구, 우상 숭배한 백성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안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특별히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을 부패시키는 데 사용된 요소들은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이 부패시키는 요소입니다. 어떤 것도 우상보다 더 우리를 부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며 그것은 당신을 부패케 합니다. 당신이 일단 우상에 의해 부패케 되면 죄에 속한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패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죄들이 이것을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곧 우상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부패케 하지 않도록 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관해 주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푸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아주 빨리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관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가 하나님의 길을 취합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함으로써 빗나갔습니다. 구절에 따르면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완악했으며 변화를 갖는데 기꺼이 굴복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이 굳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전 존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누가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달리 행동하도록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단으로 정죄할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말해 버릴 것을 생각하셨음을 지적합니다. 그분은 분명 모세에게 위협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고 모세로 한 국가를 이루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의 강구의 말 3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모세의 강구를 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구하다는 진정시키다, 호의를 간청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달콤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에 환한 표정을 지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시켜 그분의 모습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한 백성을 선대하시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강구입니다. 모세는 그가 큰 국가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므로 그분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상황에 유혹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아멘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다소 낮추면서 말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상 숭배를 한 백성을 선대하시도록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진정시켰습니다. 7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며 모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모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당신은 이들이 나의 백성이며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이는 당신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내가 인도해 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진실로 중재자였고 고대의 변호사였습니다. 모세는 계속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주님께 만일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소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돌아보셔야 하고 그분 자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모세는 주님께 달리 생각하시기를 간구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분의 언약에 대해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의 조상에게 언약으로 하신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 불변하는 약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우리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당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을 비방할 근거를 줄 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어긋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말씀들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14절은 모세의 간구가 유효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유능한 간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한다고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백성을 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환한 얼굴에서 기쁨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였다면 우리는 달리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한 백성을 다스리려고 산 밑으로 내려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려오기 전에 주님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법정에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내려온 후에 비로소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다루었습니다. 모세가 우상을 다룸. 20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봅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론은 송아지가 불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송아지를 파괴하는 데 불을 사용했습니다. 송아지가 불에 태워진 후 그것이 가루가 될 때까지 모세는 그것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경배한 그 우상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속담이나 우리가 행한 결과를 먹는다는 속담이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분명 물 위에 뿌려진 금가루로 된 물은 맛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는 마시기 좋지만 금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그가 경배한 우상을 마신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경배한 것은 다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모든 우상들을 가졌고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상들을 마시는 것은 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그 우상들은 항상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송아지를 태워 가로로 가라 그 가로를 물에 뿌려 우상 숭배한 백성에게 마시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은 모세가 행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을 다룸. 32장 21절부터 24절에서 모세는 우상을 만든 사람 아론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져 부러진 것을 보고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기서 모세는 이기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의 부름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화를 가져왔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모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28절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그의 형제들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은 이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자손은 금송아지의 경배자들이었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들 가까운 친척들은 우리 자신들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금송아지 숭배자들인 많은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친척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사장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계산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그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 대다수가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그때 단일 족속인 레위 족속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족속은 금송아지 숭배자들을 기꺼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죽인 것은 레인들을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분별시켰고 그들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갖는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온 나라 아닌 한 족속만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금송아지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순한 숭배를 실행하는 동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불순한 경배, 금송아지 숭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적당하게 하였습니다. 불순한 경배는 대다수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지켰던 한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불순한 경배를 죽임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는 소수가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반세기 이상 주님께 충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핍박과 반대와 중상과 반역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빛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는 밝아집니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의 체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9절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 인정치 아니하였으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레인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였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가질 권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은 우림과 둠밈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레인들이 충실치 않게 되었을 때 그들 또한 우림과 둠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우림과 둠밈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잃었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우리가 순수하게 될 필요가 있으며 불순한 경배, 곧 금송아지 숭배를 죽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불순한 경배를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단지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원칙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미화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금송아지의 경배를 죽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경배에 참여하는 우리 존재의 그러한 부분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의 위치에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룰 소수의 믿는 이들을 계속 소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을 알 수 있도록 이런 원칙들을 볼 수 있기를. 우리의 길은 분열에 속한 길이 아니라 정화된 길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정화된 길이지 분열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기에 자격을 잃지 않는 한 무리의 레위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시다.